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을 최고급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정말 수억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내부를 꾸미고 그 엔진의 성능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손으로 만든 특별 제조한 엔진을 달고 있으며 겉으로 봐도 영화에 나올 법한 특별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모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운전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운전사입니다. 근데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웬일일까요? 세계 최고의 최고급의 또 제일 아름다운 자동차가 있고 최고의 그것을 몰 수 있는 운전자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차를 움직일 만한 그 차를 움직이게 만들고 엔진을 움직이게 만들 만한 에너지가 없으면 이 차는 사실은 모조품이거나 아니면 그냥 사진의 배경으로만 등장할 뿐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에서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신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 우리 인생에서 역사 가운데서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단 한 번밖에 없을 유일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생명의 길이었고 생명의 역사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인류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그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려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어. 그러나 나는 못 믿겠어.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 내가 전인격을 걸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별개의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어지게 하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이 정말 아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힘, 그 에너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역사를 알게 할 때에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효력으로 나타나고 적용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접근하려고 그러느냐면 저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주면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면 저 사람은 나와 함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 설명이 잘 믿는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던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꿰뚫었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거랑 비슷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이폰, 스마트폰의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압니다. 저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압니다. 이게 뭐냐? 걸어다니는 인터넷적인 역할을 해서 언제나 이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전화기를 통해서 글을 주고받고 소식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요소를 가민해가지고 필요한 삶을 나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참 유용하고 좋은 도구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 사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알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내 의지를 들여가지고 사야 되겠다. 내 삶에 필요한 도구로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제 마음에 감정도 안 따라오고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 감정의 동요가 안 일어납니다. 별로 아직까지 꼭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흥분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아, 스마트폰 어떤 게 좋다더라. 그럼 최근에 샀다라는 양군이한테도 물어보고 잘 쓰나. 그 다음 우리 승인이한테도 물어보고 형제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좋나? 어떤 거 사야 되노? 라고 사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안 생깁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압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감정도 안 생기고 의지도 안 생기니까 제가 제 것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설명을 해도 제 감정이 안 동하고 의지가 안 동하니까 이게 제 것이 안 되고 있고 제 호주머니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걸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삶을 의지적으로 동원시켜서 그 사실에 내 무릎이 꿇어지고 그렇구나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따라 내 삶을 맞추어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동원되니까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혹시 성경이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려 합니까? 로마서 8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펼쳐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믿음의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56절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그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뱉었던 첫 번째 말씀인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용서의 역사로 인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대속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이 딱 대별돼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 용서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평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거나 참으로 소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그분의 삶을 쭉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결국 두 명의 의회 회원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자기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나 양심의 모습이 발견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더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초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은 누가가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고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36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내용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5절의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주된 관심은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 24장 앞부분의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강조라기보다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 최측근의 사람들,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구약 성경도 그렇게 잘 알고 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못 믿을까?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식을 들었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함께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풀어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주제와 적용으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강하게 은혜를 우리가 확보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 방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의 24시간입니다. 토요일 밤부터는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밤이니까 함부로 야밤에 다닐 수도 없고 가로등이 없던 시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로등이 없던 문화에서 해가 지근 깜깜한 밤에 여자가 돌아다니는 부리는 한 부리밖에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깜깜한 밤에 돌아다니는 여자는 창녀입니다. 작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과 예수님께 유대의 장례예법을 따라 그 시체에다가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를 준비를 다 해놨던 이 여인들이 토요일 밤에 안식일이 끝났을 때 왜 안 움직이느냐, 그건 그 사회의 분위기상 술집 여자고 아니면 몸을 파는 여인으로 딱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실제가 그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밤을 넘기는 겁니다. 토요일 밤을 넘기고 주일 이른 새벽 아직도 깜깜한 여명이 남아있고 저 동쪽에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를 준비로 이제 산봉우리의 그런 선들이 보이기 시작할 그 어두운 미명의 시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가면서 주고받죠. 도른덕을 파가지고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놓고 입구에 커다란 돌을 딱 막아놨으니까 여인들의 힘으로 이거 이 돌을 어떻게 굴려내나 서로 고민하면서 갔는데 어라? 뜻가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굴러서 가고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갑자기 황당해집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계속 보면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명의 사람, 다른 복음서는 천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9장 22절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던 내용을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는데 믿지 못했거나 그 들었던 내용을 잊어버렸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지요. 천사는 기억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최초로 믿은 사람은 1번 강성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2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다. 3번 가룟 유다다. 4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다. 몇 번이고? 오이고 장난치면서도 듣고 있죠. 여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 천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갈릴리에 계셨을 때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으로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니까 여인들이 갑자기 육상성소로 돌변한 듯하게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는 최초의 부활의 증거자가 됩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참 재미있지요.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9절, 우리 성경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줄쳐야 되겠죠. 11명의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 하나 볼까요? 오늘 저기 뒤로 쭉 가봅니다. 33절, 33절 본문으로 가면 3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열한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여기 33절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 열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랑 오늘 9절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정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 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참으로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로서의 누가가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분명히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할 때는 11명밖에 없었는데, 아니 가룟 유다까지 있었으니까 12명의 제자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똑같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기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1권 2권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정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13절에 나오는 11명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5절 며칠 후 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인데 120명쯤 되는 사람이 11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정리하고 지난주 설교 내용까지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또 운명하실 때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사람들과 갈릴리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전역에 최소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이 최소한 11명의 제자 플러스 120명 이상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11명의 제자들과 웅성웅성거리면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을 만한 이 120명에 가까울 만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당혹해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여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믿어야 되는데, 정보를 들었는데, 지식을 접했는데 허튼 소리다라고 그냥 순식간에 여자들을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뻥치는 사람으로 싹 매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 11명의 제자들, 그들 중에 베드로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또 열심히 아침에 새벽 조깅하면서 뛰어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어라, 여자들의 말대로 진짜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만 뛰어 올라갔지만 요한복음은 자기가 기록했으니까 자기도 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 뛰어간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뛰어 올라간 거지. 같이 뛰어 올라갔는데 두 명이 여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동상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베드로, 사도 요한 누가 먼저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봐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조금 연소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뉘앙스를 보면 아마 날렵하게 잘 뛰었을 듯합니다. 도착해서 보는데 사도 요한은 무덤 입구에서 안으로 고개만 빼꼼 집어넣고 들어가지 않고 쳐다보고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뒤늦게 흙 때문에 뛰어가지고 관찰하지 않냐고 쑥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이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찝찝하고 결승선 입구에서 그런 머뭇거리고 있고 베드로는 뒤늦게 와가지고 쑥 들어갔으니까 결론으로 치면 베드로가 1등한 걸로 쳐줘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요한도 따라 들어와서 그 무덤 안을 샅샅이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라고 했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비어있는 무덤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다만 어리둥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 여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들었고 믿었던 여자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했던 자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전도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니 복음의 사역자라고 해도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되물어보면 글쎄라고 되돌아올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큰소리 치거나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알고는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목사로서 때때로 제가 설교하기도 하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봤지만 어떤 구절은 어떤 내용은 저도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 맞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도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안 믿으실 때가 있는데요 라고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허울을 벗어야 됩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은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진짜로 듣고 그대로 한가 싶으면 믿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과 11명의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소식에 대해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참 건강한 믿음인가 믿고 있는가 라고 볼 때 결국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 말 앞에 참 많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천박하기 짝이 없는지 수없이 많은 성경에 대한 교훈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세상의 가치에 종로를 타고 성경은 그러한데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한데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한데 내 삶은 따라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지 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에 앞뒤 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 그래도 성경의 내용은 그렇고 지금 21세기인데 시대가 어느 세상인데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지혜, 시대의 지혜보다 뒤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안 믿어야 되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의 문명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지혜도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다면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이고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가식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정직한 반응이어야 하죠. 잘 안 내치고 성경을 이러저러 돌렸다가 우리 시대는 이러한데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쳤다가 엉뚱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떠벌리는 경박스럽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비어있는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을 때 없더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있다는 참 이상한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의 몸에 7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7마리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분은 자기의 고통을 풀어주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줄곧 예수님을 그렇게 후원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헤롯의 궁을 지키고 있던 관리의 한 아내였던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 요즘으로 치면 그 사람의 남편은 출세했던 사람이고 고위 관료입니다. 그 관료의 아내 이 여인은 귀부인일 수 있고 사실은 번듯하게 차려입고 파티에나 다닐 만한 여인인데 아니면 대형 쇼핑몰이나 고급 백화점에 쇼핑하면서 다니는 것이 자기의 취미일 수 있고 그렇게 맨날 필드를 다니며 그립을 든 채 공을 날리는 것이 취미일 수 있을 법한데 이 요한나는 오늘 이 본문에도 등장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자기의 지성이 움직인 이후에 감성이 움직이고 의지가 동원되어져서 자칫 자기의 이 신앙이 남편의 성공을 방해할 만한 위협으로 드러날 수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요한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대열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뒤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를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한 교훈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도 분명한데 오늘 보니까 빈무덤과 천사에 일러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순간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이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야 참 잘못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기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간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타락해 있는 우리 자연인의 상태로 우리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지혜만 가지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믿을 수 없는 신령한 영적인 이름과 동시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욕하기 전에 아 이것은 보통 지혜로 우리 일반적인 학문이나 일반적인 인생의 능력만 가지고는 복음이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한편 13절부터 16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 그룹 11명 더하기 그 또 여전히 예수님을 평소에 믿고 따랐던 이 그룹에 속해 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13절부터 오늘 본문의 주요한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가는 이 두 사람은 11명 중에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을 믿어왔던 제자들 그룹에 속해 있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에서 약간 북쪽 서북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11km. 11km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후세대 교회에서 딱 나가면 진성까지쯤 되는 곳. 날마당 가든까지 천국장 있는 그 유명한 사봉의 그 집까지가 8.5km. 거기서 2km 쭉 들어가면 진성 면사무소까지가 11km. 뭐 그 정도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 승인 형제가 가면은 한 25분, 30분. 제가 그냥 맨 기어 자전거로 타고 가면 한 45분에서 50분쯤 달리고 가면 12km 갈 수 있습니다. 타고 나면 엉덩이 밑에 사 타고 오니까 상당히 아프죠. 자전거 타본 사람이 압니다. 아마 우리 승현재는 상당히 지금 아플 겁니다. 주간생활 나눔을 읽어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야, 형제가 어제 3시간 반 동안 지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월화산을 뛰어넘어 금산과 문산을 돌아가서 자전거 타고 왔다잖아요. 운동을 했다잖아요. 아마 그 정도 11km가량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지금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11km 걸어가면 남자 어른들이니까 몇 시간 좀 걸릴까요? 그냥 아이들하고 지역순례를 해보면 생각 없고 목표를 생각하지 그냥 열심히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이들 호흡에 맞춰서 좀 쉬고 쉬고 하다 보면 11km쯤 걷는 것 혼자서 운동삼아 걸으면 한 시간만 걸으면 왕복 6km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없거든요. 깎아서 아마 한 시간쯤 걸어가면 4km쯤 걷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안 걷고 그냥 보통 속도로 이렇게 터벅터벅 대화하면서 걸어가면 4km 정도는 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시간을 따져보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참 놀랍다라는 겁니다. 11km가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 하면 간다는 거리입니다. 3시간 거리면 11km쯤 갔다 가는 거리쯤 됩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계속 이어갑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이들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니까 지금 제자들과 여인들이 쫙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 혼란스러운 일들을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대화를 주고받고 막 토론을 한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화만 한 게 아니라 토론까지 했습니다. 토론을 했단 말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서로 막 이렇게 백분 토론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토론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 옆으로 쓱 다가왔습니다. 걸어오는 방향을 보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방향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자 17절부터 21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들 지금 걸어오는 방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 중인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는지 힌트가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행동과 행동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평소 사역이나 행동을 보고 그분이 전했던 말씀을 보니까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알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 이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이들의 생각이 뭔가 분석을 해보면 평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기대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어떤 메시아여야 하는지를 감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가 지금 억압받는 식민지 백성에서부터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를 전 세계 인류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 뭐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포함해가지고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평안,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억압을 받지 않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이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버렸던 것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었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준 이 분이 죽었다라는 것도 엄청난 혼란인데 세상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여인들의 말에 의하면 무덤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퍼지니까 더욱 혼란스러운 거예요.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니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려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은 것도 혼란스러운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더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읽을 습관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대로 의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율법의 내용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달달달달 율법을 암송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평소에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내용을 최소 네 번 이야기합니다. 평소 사역을 하실 때 인자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네 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못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빈 무덤과 여인들이 증언했던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혀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 역시 이 내용도 그들의 결론이 뭐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16절에서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구약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거나 믿지 못했던 눈이 가리워진 그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과 걸어가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물론 어쩌면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과 부활한 모습은 차이가 나니까 부활한 그 모습 때문에 또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 끝에 보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췄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슬프고 혼란스러워 당혹해합니다. 이런 감정의 상태는 때때로 영적인 분별력을 때로는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당혹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물론 고난 속에서 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고난과 당혹스러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분별이 어두워지면 엉뚱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옆에서 그 사람에게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자꾸만 옆에서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깨닫도록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엉뚱한 생각을 자꾸 굴려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판단과 엉뚱한 행동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이들은 지금 슬픔이 짓눌려 있으니까 구약의 진리와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그 말씀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눈이 더욱 어두워진 상태로 지금 그를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글, 이거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믿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미련하다. 어떻게 구약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가 이 땅에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내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느냐라고 한마디로 책망하신 이후에 27절에 보니까 모세의 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입니다. 그 율법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지서의 내용을 꿰뚫어서 성경 강좌를 열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왜 오시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구약 성경의 핵심을 맥을 짚어가면서 성경 강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그 사람이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지났겠지요. 드디어 엠마오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는데 28절부터 31절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고 어두워졌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아마도 점심 먹고 점심 이후에 오후에 출발했을 것이다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후에 출발했으니까 부활절 새벽부터 오전에 일어났던 여인들의 증거와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함과 베드로가 무덤에 갔다가 내려온 이야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점심을 먹은 이후에 엠마오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날이 어두운 상태에서 도착하자 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 함께 여기서 머무릅시다.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으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빵을 서빙하고 포도주잔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식사 자리에서 누가 지금 주인처럼 행사를 하고 있느냐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아니 지금 식사를 합시다, 우리와 같이 머무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주도를 해야 될 식사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인공이 돼가지고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이 장면, 빵을 들고 기도하시고 빵을 나누어주고 성만찬 자리죠.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떠오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눠준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마치신 후에 빵을 두 명의 제자에게 나누어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동안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줬다는 이 사실이 유월절 만찬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빵을 나눠주고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내 몸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눈이 딱 밝아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순식간에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나타나셨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이제 한 번씩 극기 훈련을 합니다. 얘야, 오늘은 엄마가 회식도 있고 저녁을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보니까 아빠가 밥하기가 좀 피곤하니까 지수 가든 가서 곰탕 먹자. 그럼 아이들이 첫 번째 물음이 옵니다. 차 타고 가요? 걸어가요? 당연히 걸어가지. 지수 가든까지는 1.6km, 왕복 3.2km. 아이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때 내려가면서 아이들이 투덜투덜 누군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 순간이동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걷는 게 피곤하다 이 말이죠. 순식간에 약하면 지수 가든 갔다가 밤 가면 약하면 집으로 오는, 기대하십시오. 천국 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특별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분명히 빵을 떼가지고 나눠주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지금 없는, 공간이동이 지금 이루어지는 특별한 몸으로 바뀌어져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과 마지막 35절 내용을 보세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NIV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따뜻해졌다, 감동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burning, hearts burning,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불탄 거는 뭐예요? 우리의 찌꺼기 같고 우리가 믿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면서 새로운 마음을 시작하게 되는 소멸의 의미입니다.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지성이나 믿음들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개념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적용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이전까지 믿지 않았던 지성과 믿지 못했던 것들이 싹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새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 그리스도가 어때야 된다고 해서 새롭게 믿음과 지식의 발견이 빵 터졌다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빵 터졌다 이 말이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동안 막혀있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의구를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엠마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해가 다 됐죠. 밥을 먹었죠. 깜깜한 밤이 됐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이들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돌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12km를 되돌아 올라가는 겁니다. 지역 순례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11km, 또 갔다 11km. 그날 오후부터 밤까지 이들은 22km를 걷는 지역 순례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 그 밤에 가로등도 없을 그때에 뭐 머리에 이렇게 하는 헤드랜턴이나 후레쉬도 없었을 것 같은데 뭐 등을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밤길을 걸어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곧바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모여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모여있는데 그들이 말하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냐면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더라. 아이 그날 아침만 해도 여자들이 말할 때 안 믿었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이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 갑자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말할 길을 얻지요. 야, 우리도 그 말 하려고 왔다 지금. 35절에 보니까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누가복음의 제자인 누가는 치밀하게 글을 쓰면서 35절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30절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기도를 하시는 이 장면을 강조하면서 35절 끝에도 빵을 떼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봤다.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하게 되고 실제로 24장쯤 왔을 때 이때는 실제 이야기지만 시간적으로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읽을 때는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그날 일어났지만 부활절 저녁이나 오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이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고 데오빌로 각하를 포함한 1세기 당시에 한참 몇십 년 지난 교회 사람들에게 이걸 들려주고 설명해 주는 거죠. 1세기 당시에 빵을 떼서 나눌 때, 먹을 때 이건 뭘 뜻하냐면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증진된다, 증폭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준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대속으로 인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핵심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줬겠지요. 모세의 글에서부터 창세기 3장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의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 있다.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마귀를 박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으로 뽑힘받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이야기했겠지요. 그리고 역사서를 뻥 뛰어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천년 동안 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제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그 율법대로 못 사는 거 아이가. 그런데 선지자들이 다시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대로 못 살았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할 것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 아니가. 이사야 53장 기억나나 안 나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기를 다시 살아나야 되겠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것이고 스가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그분이 찬란한 생명의 주관자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니겠냐? 내 삶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내가 그동안 무엇을 설교했고 내가 무엇을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내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오늘 살아난 이야기가 구약이 이야기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아니겠냐? 이렇게 성경 강좌했겠지요. 쫙 풀어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교훈,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반복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교훈처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임한 것을 우리의 마음이 불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실은 비유한 겁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감동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었고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성만찬을 통해 십자가는 새 계명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그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듯이 빵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언약 이 내용들을 새 언약의 내용을 한꺼번에 싹 다 이해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 22장 성만찬의 자리에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만 열두 가룟유다까지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는 성찬식을 떠올릴 만한 그 사건 빵을 떼어주실 때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함으로써 누가 당시에 교회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강화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의도가 보입니다. 35절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간증에서 빵을 떼어주실 때를 강조하므로 성만찬,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하셨고 영원한 그리스도로 가는 사실을 계속 우리를 되새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사랑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보자면 베드로가 왜 못 믿었을까? 11명의 제자들은 왜 부활의 소식을 못 믿었을까? 엠마오를 향했던 이 두 명의 제자는 또 못 믿었을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 또 다른 지식이나 방법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신령한 영역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어나가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그 내용이 진리로 우리를 새기고 우리의 모든 감성과 의지를 동반해서 자극해서 그 말씀 앞에 사실은 이해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공식적으로 오순절에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의 교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게 최초의 예루살렘에 형성된 성령이 임한 이후에 형성된 교회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 말은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욱 믿고 은혜를 서로 격려하는 수단이 됐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교회의 사역들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도들이 무엇을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약 성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결국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이제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정리와 신약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그 일들의 빈무덤까지를 설교하면서 신약까지 사실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한 거겠죠. 설교를 듣습니다. 그 다음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 서로 교제가 그냥 악수하고 단순히 그냥 밥을 같이 먹는 정도를 뛰어넘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43절 44절 넘어가면 서로의 피를 위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처럼 지극히 사랑을 시작하는데 자기의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재산을 서로 공유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제라고 하는 게 그냥 형식적인 어떤 우리의 인사 정도로만 거칠 게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해서 진득하게 참여하고 서로의 삶에 개입하면서 진짜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의 삶들을 사실은 아우를 수 있는 수준 높은 영적인 가족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는 둘러 앉아야 합니다. 둘러 앉는다는 표현을 이해하십니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픔도 열고 부족한 것도 열고 내가 힘들지만 내 삶을 열기 시작할 때 상대방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나도 상대방이 열린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처하면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기뻐하면 똑같이 기쁨을 느끼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는 옆집의 아이가 다른 성도의 아이가 이번에 1등했다고 해서 그냥 부러워하거나 우리 애를 머리를 쥐박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애는 곧 우리의 애고 그 아이의 잘 되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일부니까 그 재능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같이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게 이 교제한다는 말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 속에서 풍성하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빵을 나누어 먹고 성찬식입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10월 성찬식 때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두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찬을 행할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참으로 엠마오 도상에 있던 이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찬식을 행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회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각자 각자 기도했다는 것보다 이건 교회 생활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공적인 기도를 함께하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기도회를 진행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자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그것을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지켜낼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함과 전적인 무능함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임하여 주실 때 구원의 지혜를 담은 특별한 계시인 그 성경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듣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때가 되면 그 성경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를 그 어느 순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눈물샘이 터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를 받고 교인 중에 한 명이 되고 등록이 되고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이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은혜가 강조되고 강화되고 더 굳세어지고 더 불타오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몰래몰래 가는 그 신앙은 스스로에게도 큰 영적인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른 지체들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내한테 영적인 유익 설교 드렸으니까 이 정도겠다고 그냥 감동하고 가는 정도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 짜맞춰서 지어져가고 영향력을 주고받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언컨대 저는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혜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시스템을 완성하고 완비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건강한 교회론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후세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 속에서 성찬과 교제와 설교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설교와 각자가 주님 앞에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진리를 더욱 서로 격려하고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가 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부활의 사실을 함께 나누고 이제 교회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소화하고 소명으로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누가복음 참 긴 시간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알고 있거나 들었던 주의 말씀의 내용들이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와 삶의 모습에 대항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의인의 세대를 구축함으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 역사가 더욱 아름답게 선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신령한 복음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버지의 백성들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